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신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음을, 저희가 어떤 지경에서 출발했으며 또 어떤 지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일로 찬송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몸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 얄팍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내어놓는 그러한 유아적 신앙의 자리에서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107편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제가 시가서 중에 하나 드리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107편 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더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더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욕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주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에 인출을 보내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은 이제 시편과 같은 이런 시가서들을 읽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을 읽으시면 어떠세요? 어떻게 읽으세요? 시편을 그냥 이 시편을 매일 그 한 편씩 읽으면서 이걸 큐티를 한다는 분도 계시고 또 시편을 저는 뭐 한 반 이상을 그냥 딸딸딸딸 암송하는 분 봤어요. 그 박모세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시편을 꼭 몇 시편을 외우십니다. 아주 그대로 외우세요. 근데 뭐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뭐 얼마든지 열심히만 있으면 외울 수 있는데 그 시편이란 이런 시가서 같은 걸 어떻게 읽느냐 말이죠. 성경은 그 카이즘 구조라고 해서 논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역교차 구조라고 해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 역교차 구조라는 건 뭐냐면 가운데에 핵심을 두고 양쪽에서부터 설명에 들어와서 핵심을 꽝 때리고 다시 거기에서 또 이제 그런 설명을 해가는 게 역교차 구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잘 쓰여 있고 성경 전체가 그러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갖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무작위로 가운데를 이렇게 두께만 재가지고 뚝 열면 시가서죠, 그죠? 그 가운데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편집인이 한 분이란 말이에요. 누구요? 성경의 편집인. 성령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편집인이 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교회에게 일관성 있는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순서로 편집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은 역대하가 끝이에요. 말라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랑 다릅니다. 또 뭐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다 그 뭐 저 캐톨릭이라든지 다 성경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들도 성경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다 성경의 그 편집 순서를 달리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의 성경은 이런 순서대로 성령께서 기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타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특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어떤 그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지식의 습득 수단 방법 같은 걸로 써서 얼마든지 다른 타종교인들이 인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도울 김이옥 같은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 같은 거 해놓은 거 보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뭐 장로의 아들이고 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불신자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을 강해를 할 정도로 이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성경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 이 지성을 살찌우고 삶을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이 성경이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운데를 딱 펴서 시가서가 나온다라는 건 그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을 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도서라든지 뭐 잠언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욥기라든지 아가서 같은 게 그냥 여러분이 하루하루 큐티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어떤 지혜를 갖고 이 세상을 살까 이렇게 그런 거 배우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라고. 시가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도 그 시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리고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어내지 못하면 그냥 가요 가사 읽는 거나 이 시편이 다 노래거든요. 그냥 이 시편 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시편 110편 같은 경우도 뭐 여호와요. 감사하라, 그를 찬송하라. 뭐 이랬다가 또 뭐 인생이 뭐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며 어떻게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며 어떻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이래 편지 같이 가는 것이며 뭐 이렇게 막 또 그러다가 또 뭐 여호와를 찬송하라, 감사하라. 뭐 이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뭐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찬송하라는 거야, 뭘 해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제 읽는 거죠. 근데 삶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본 사람은 이런 시편의 탄식들과 찬송이 막 교차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자기의 이야기라는 걸 알아요. 여기도 보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 종류의 사람이 4절부터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찬송하라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쭉 자기가 기술할 거를 염두에 두고 앞에 이제 찬송하라. 그러니까 막 쓴 거 아니에요, 이런 거요. 그 성경은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막 쓴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간파해서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게 이제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할 일인데 보면은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동서남북에서 사람을 모았으니 찬송하라 그러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뭐 한 500여 명 되는데 우리 교인들만 봐도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와, 그냥 여전히 그 나이가 들어도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성숙해 있는 그런 이들도 있고, 또 뭐 아주 난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그냥 뭐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아도 그냥 헤헤거리면서 가는 그런 유순한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각자의 그 기질과 개성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이라는 걸, 그 복음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을 그 기질과 개성에 관한 문제라고 자꾸도 이제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뭐, 나는 음악적인 기질이 있고, 뭐, 예술적인 기질이 있고, 뭐, 난폭한 기질이 있고, 뭐, 이런 기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택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각자의 개성에 의해서 또는 성품에 의해서 뭐 이제 굉장히 그 유약하고 진취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이외에 다른, 자기 밖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의존을 하고 의뢰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게 종교적이 되고 그들이 복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다로 보죠. 그래서 오죽하면 다른 존재에게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유약한 삶을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의 독자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성도. 동일한 찬송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이제, 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막,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글 쓰는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만나고 돌아다녔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정말 이 시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너무너무 목말라 해요. 도대체 삶이라는 게 무엇이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며, 직업이라는 건 도대체 왜 가져야 되며, 이 일이라는 건 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일을 해서 꾸며가는 이 문화 문명이라는 이 역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너무 진지하게 고민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내어놓은 철학이라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철학을 잘 공부하다 보면 인간들의 그 고민과 고뇌가, 삶을 고민하는 그 고민과 고뇌가 아주 그냥 아주 처절하게 묻어있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철학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러한 그 고민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아, 이런 거니까, 이렇게, 이 인생이 내어놓는 것들에는 해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가는 사람이 100에 한 명이 없어요. 그냥 절망해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그냥 이 술로 가든지, 아니면 몸을 막으려고. 예전에 그 김지아 선배라고, 지금 뭐, 반갑이 넘으신 분이, 대단했었죠, 옛날에. 뭐, 70, 80년대에, 좌파의 거의 이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뭐 오적이라는 그런 시 같은 것들 하나 딱 써놓고, 아주 홍길동처럼 이렇게 저기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신비주의의 아주 표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도, 여러분, 영세 세례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리고 그 한때 그렇게 그 시 쓰고 글 쓰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수께로 돌아온 분들도 많지만, 그렇게 고민하고 예수를 믿는 척 하다가 그냥 결국 절망해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김지아 선배랑 저랑 이제 학교에서 같은 서클 선후배였어요. 저는 한참 후배지만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 그 막걸리도 받아주고, 예.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그분한테 빠져가지고 제가 기본 시에다가 노래 가사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저 곡까지 붙여가지고 이 아주 유명한 그 대목인 것 같은 그 나중에 한번 들려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토록 신봉하던 천주님, 그분 이제 천주교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상한 도 같은 쪽으로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고 당시에 저도 이제 그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하고 고뇌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이러한 현실을 이렇게 붙들어주지 못하고 수정해주지 못하는 신에 대한 실망, 절망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도움도 안 되는 뭐 그냥 우리 교회 뭐 대단한 부자도 없고 망해갖고 오든지 아니면 와서 망하든지 뭐 다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모여 있는데 아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돈만 항상 그냥 이게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뭐 그제 우리 그분도 우리 저 학교 저 대학교 선배인데 분당에 있는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교회 돈 100억을 뭐 어떤 펀드에 넣었다가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교회를 사임했는데 도대체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교회에 100억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헌금을 얼마나 내길래 그러지 마세요 제발. 막 신장 팔아갖고 막 뭐 건축헌금 하고 이런 게 자랑인 줄 알아 병신들이. 아니 신장을 팔아서 왜 건축헌금 합니까? 아 정말 그런 걸 열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그러면 자기가 무슨 천국 가서라도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으면 천국 가서라도 상을 받을 것 같이 착각들 하니까 그래갖고 교회에 돈이 이렇게 쌓이니까 어디 쓸 데는 없고 아니 그걸 쌓여있는 돈 갖고 목표가 뭐 하겠어요? 펀드라도 좀 잘한 거지. 그 잘해서 튀겨졌으면 그냥 지가 몰래 쓱 그건 뭐 쓱싸했겠지만 근데 그 선배님이 유명한 수필가입니다. 저희 대학 시절에 진짜 이런 신앙인이 있을까 우리들이 다 그 본받고 싶어 했던 선배님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늘 그냥 그 에? 진짜 수련회 가면은 얼음판에 그 무릎을 꿇고 밤새 기도를 했던 그래갖고 그 얼음을 녹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양반이 에? 돈 앞에서 그게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대단한 그런 뭐 부자들도 없고 특별히 똑똑한 사람도 없고 뭐 똑똑한 사람들 많더만요. 뭐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똑똑하다 그러면 목사가 뭐라 그럴까 봐 그런 줄 아는지 뭐 박사들이 많은데 얘기들 안 하더라고. 그렇게 내 삶에 개입을 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매지컬 띵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랬는데요? 아, 이거 뭐,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하고 싶네. 마귀적 사고가 뭐냐? 마술적 사고라고 그러죠. 마술적 사고가 뭐냐면, 우리는 막연한 추측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아,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힘든 것들이 마치 매직처럼, 마술처럼 확 풀리겠지. 이런, 그런 거,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마치 마술처럼 금방 극복이 되고 뭐 이렇겠지? 뭐 이런 그냥 추측을 갖고 사람들이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게 해결이 되면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절망이나 허탈감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절망을 해버리고 결국은 그냥 술이나 퍼마시고 뭐 이러다가 말아버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회수 같은 사람. 매일 그렇게 술을 퍼마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근하고 불쌍한데 인생에 대해서 해답이 없으니까 그냥 어린 애들 맨날 김장훈 이런 애들 불러가고 술이나 먹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은 요 이회수라는 사람하고 술을 먹었다는 게 자연스러워갖고 또 부르면 아무 때나 쪼르륵 쫓아가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은혜가 임한 자들은 그렇게 그냥 절망을 하고 술로 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술을 먹는 사람들이 뭐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를 붙들게 된다니까요. 아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리로 가야 되는데 꼭 그냥 절망해갖고 뭐 기영도나 신동엽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술이나 퍼먹다가 간암이나 뭐 간경화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유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처절한 절망 속에서 그래서 예수가 길이구나 하고 붙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에든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뭐 그게 무슨 어떤 중독의 노예가 되어 있던 뭐 돈이라든지 뭐 명예 뭐 어디든 하여튼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노예가 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저는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뭐 이 세상의 힘과 가치 때문에 항상 always 그렇게 행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이걸 뭐 좀 더 나은 이자에 넣어서 어떻게 불릴까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더 많아요. 명예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할까? 여기서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들을 해요. 제가 그 전개에 있어서 잘 아는데 그 선배들을 보면요. 지금은 다 물 먹어갖고 뭐 용산에서 무슨 뭐 컴퓨터 부품 장사나 하고 뭐 이런데 한때 잘 나갔던 대통령까지 꿈꾸던 이런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로 전전긍긍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머리를 써서 그걸 어떻게 유지할까를 이 머리를 쓰는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머리 터질 것 같다 저 사람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주 잠시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막 부러워해 줄 때 있죠? 응? 그때 잠시 느끼는 쾌감이지 그 이외의 모든 시간은 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러자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뭐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상황에서요 그렇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아 이런 것들이 나의 길이 아니라 내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길이구나 라고 그걸 붙들게 된다니까요. 각각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지적인 고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뭐 도덕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사회 문화적이라든지 그런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가입이 되면 그 사람들도 예수를 붙들게 된다니까요. 그 밑에도 계속해서 그냥 뭐 외롭고 힘들고 뭐 이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러한 도대체 인생의 해답은 뭐냐, 답은 뭐냐,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며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 나의 이 무력함과 이 더러움과 추악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음, 굿뉴스 그것밖에 없구나라고 붙들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동일한 찬성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찾아오는 거거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니들의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복음을 쫙 풀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찬송이 나오려면, 이런 시편 기자의 찬송이 나오려면 그런 탄식이, 인생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왜 삶이라는 건 왜 이런지, 그리고 나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변함이 없는지, 그 우리들의 처음 자리가 그렇게 죽은 흙에 불과한 우리들의 처음 자리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생길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6절, 13절, 19절, 28절 계속 보면은 그들이 여러 종류의 환난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인생 속에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뭘 하냐면 항상 부르짖음이 나와. 환난 속에서의 부르짖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바로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찬송했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역사 속에 와서 뭘 해야 하냐면 그러한 부르짖음을 내어놓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고 나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성숙되어져 가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자꾸 그것들 때문에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부르짖음이란 말입니다. 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처절한 삶의 고민들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시험이 필연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르짖음을 끊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애굽에 들여보내신 이스라엘에게 왕조를 바꿔가면서까지 부르짖음을 드러내셨잖아요. 힉소스 왕조를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조를 세우셔서 그들을 핍박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왜? 부르짖으라고요. 니들은 이 애굽에서 반드시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르짖으셔야 돼요. 많이 아프셔야 되고 많이 힘드셔야 돼요. 그러나 이 인생이 찰나에 불과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은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찾아서 챙길 수 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눈 깜빡하면 그냥 한 10년, 20년 그냥 후딱 가잖아요. 어제도 거울을 보면서 맨 눈가에 주름이 왜 이렇게 많아. 저는 이렇게 제 얼굴에 주름이 생길 거라고는 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거울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렇게 얼굴이 하도 퉁퉁 부었길래 이렇게 거울을 봤더니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은지. 제 마음속에 저는 항상 그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수첩을 갖고 다니시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사진이 제 얼굴인데 아버님이 아직도 그 사진을 갖고 다니시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 너무 아름다워. 미소년이 아주. 근데 저는 늘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근데 거울을 봤더니 웬 우리 아버지보다 더 늙은 사람입니다. 눈 한번 깜짝하면 또 이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렇게 한 두세 번 깜짝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깜짝할 그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멋지게 보낼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눈에 예수가 보입니까? 이 인생 뒤에 삶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이생의 자랑과 여기에서의 쾌락과 이런 것에만 그냥 눈이 시뻘게 가지고 말이죠.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올바로 안다면 그런 이들을 오히려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끈질기게 살려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 그런 열심 속에서 정말 당당하고 씩씩하게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냥 뭐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맨 남 험담이나 하고 그냥 싸움질이나 하고 아, 그 보이지 않는 암투 겉으로 이제 막 하면은 그냥 혼날 것 같으니까 아주 아, 더 경려하죠.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짓들이에요 그게. 왜 내가 자꾸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들 하냐고. 다 뭐예요?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일들보다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라는 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확 터지게 교회에 와가지고 신장까지 팔아서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그냥 가만 놔두실 거예요? 이러고들 안 돼. 밥도 안 해주고 집에 저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뭐 턱받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걸 열심히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열심을 내기 전에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구원하신 것인지를 처절하게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아져야 돼요. 예수가 좋아져야 된다니까요. 아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게. 여러분 앞에 그 수만 마리의 개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아무 때나 그냥 에코킬러를 뿌려서 죽여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간들 앞에 박테리아,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도 아니지, 그건. 죽어있는 박테리아는 살아라도 있지만 우린 죽었던 먼지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먼지들이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뭐 인권이니, 무슨 뭐 사회 정의니, 뭐 평등이니, 이따오 소리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든다니까, 이 먼지들이. 그리고 천국은 이래야 된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그래요. 만약에 이러이러한 천국이 아니라면 난 그곳에 가지 않겠다. 가지 마라 그러면 보내주지도 않겠지만 아니 박테리아도 안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 보세요. 우리 사사기 공부하잖아요 요새. 이 박테리아도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 보고 이슬을 내리랬다 말랬다. 그러니까 하나님 갖고 노는 거예요. 그 사람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이 내어놓는 종교적인 열심이 정말 요만큼의 사심도 없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런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사심을 갖고 하게 돼요.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무엇을 안 해도 사심이 들어가요, 또. 그러니까, 그냥, 아,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이구나. 이게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인간들의, 이 무력한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모양은 다르게 그려지지만. 그들에게서 반드시 부르짖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박테리아도 안 되는 그런 존재군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후 물어버리면 죽은 먼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겁니까? 라는 이 기쁨과 평안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1차적으로 해야 될 건 여러분이 무슨 뭐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성숙되어져 가고 무슨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왔는데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거든요. 똑같은 단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여러분이 뭘 잘해서 열심히 헤엄을 쳐서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생명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어머니가 주는 그 생명의 탯줄로 말미암아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끊어지면 피떡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처음 자리입니다. 그게 자궁이란 뜻이에요. 그게 또 긍휼이란 뜻이에요. 긍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확인이 된 자들이라면 지금 그런 피덩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자리에서 이만큼 옷이라도 입고 이렇게 밥이라도 한 술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이 박테리아들이 보이지도 않는 그 세계에서 거기에서 지들끼리 뭐 대통령도 뽑고 이러면서 그거는 좋은 거고 가치 있는 거고 이러고도 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한심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박테리아들이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아무리 성숙하다 한들 걔네가 하는 모든 일은 구제역이나 에이즈 뭐 이런 걸로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갖고 하나님께 가서 무슨 상을 달라고 하고 이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아 저는 죽은 흙이네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다고 징징대지도 마시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혜택도 못 받고 이렇게 무식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 갖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니까요. 어제 그 달라스에 있는 어떤 분이 메일을 했더니 했는데 인터넷 교인이에요. 가게를 하시는데 24시간 저희 그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고 있대요. 가게 손님 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계신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오 서문하기 위해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한 권 줬대요. 그랬더니 아 나도 있다고 샀다고. 그래서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오 그러세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가도 되겠냐고 달라스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신지 몰랐다고 그랬다는 거죠. 계속 목사님을 보지 마세요 그러는데 왜요? 그랬더니 책은 읽고 CD는 듣지만 설교는 그렇게 안 한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 다 나가죠.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죠. 서문하기에는 참 그 이상한 변태들이 모여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 앞에서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자기는 신기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변태들이 이렇게 이 특별한 변태들이죠. 새벽까지 나와서 아니 그럼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면서도요 십자가를 알면서 피를 알고 예수를 알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걸 전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랄까. 그럼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알면서 이걸 전해야 되는 건데 이걸 전하면 사람들이 나갈까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침묵계지 그냥. 그렇게 모여서 뭐할 거냐? 아니, 손인식 목사님,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도 그러더라니까요. 안다고, 나도.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은 교인들 다 나와서 나 그렇게 설교 못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거 교회 아니죠.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도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리고 그거 얘기 못 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여러분,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더 심각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라는 곳의 현실이. 여러분이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막 한가하게 내 문제나 갖고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 어깨에 짊어주신 그 사명을 갖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용사죠. 그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 쓰는 군사지 뭐가 군사입니까? 쓸데없이 그냥 여기저기 가갖고 지 만족이나 챙기고 오는 걸 단기 선교라 그래요? 그걸?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복음을 올바로 용기 있게 전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뭐 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니들은 이거 안 들으면 죽어. 떠나면 어때요?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는 게 뭐 그렇게 왜 내 세력이 자꾸 하나하나 줄어가는 게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자꾸 잃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해보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여러분에게 야 감사하다 그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으면 야,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감사의 인사를 받을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님 말고 어차피 영원히 다른 곳에서 살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어때요? 욕심 먹으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근데 분명히 저에게 매 그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뭐 저 새해나 빼놓지 않고 정말 그 전화해주고 안부 물어주는 인사해주는 분이 딱 한 사람 있거든요. 아 정말 목회 열매가 미치질 않아가지고 아 딴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면 무슨 선물도 많이 받고 그런다는데 나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 새해도 그렇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중에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거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라고 했는데 말이야.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저한테 권총 갖고 와서 네가 뭔데 40년 나의 인생의 신앙생활을 다 묵사발을 만드냐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장로님. 근데 필라델피아로 가셔가지고 깜짝 놀랄 만큼 바뀌어갖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를 자기 교회에 초청해갖고 부흥회를 했던 그분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미국에 총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때 신고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정말 그 진짜 주님의 군사예요. 필라델피아에서 혼자 그냥 막 동분서주하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러한 기쁨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들하고 관계를 뭐 이렇게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할 말 못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 자기 식구들한테도 얘기도 못하면서 무슨 뭐 어디 가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나가주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냥 어디 엉터리 같은 데 가서 앉아있어도 아유 그래도 교회만 나가주면 다행이니까 그냥 놔두자. 안 해요. 교회 나가주면 차라리 집에 집구석에서 인터넷 하는 게 나아요. 엉터리 예수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올바로 전하세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이 시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꼭 예수가 필요한지,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전하시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왜곡되고 이렇게 처절하게 위장되어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이 말씀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역사 속에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때때로 허락하셨던 위대한 그 부흥의 때가 우리의 살아생전에 한 번쯤은 다시 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